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6장 유아세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바와 일치함 그리고 그 표징의 본질. 오늘은 제세례파의 주장에 대해서 칼빈이 10항에서 16항까지 반박하는 내용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세례파는 세례와 할례가 다르다라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칼빈은 유아세례의 근거를 구약의 할례에 두고 면밀히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동일한 의미라고 보는데 제세례파는 다르다라는 의미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기에 칼빈은 이 제세례파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제세례파를 미친 짐승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소 과격하게 어떤 걸 표현할 때가 있는데 칼빈 목사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친 짐승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칼빈이 같이 과격한 표현으로 그들을 비판하는 이유가 그럼 무엇 때문이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들은 할례와 세례 사이에는 전혀 유사점이나 공통점이 없고 오히려 큰 차이가 있다. 제세례파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두 규례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각각 다르고 그 언약도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할례는 죽이는 일의 상징이고 세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칼빈은 물론 세례와 할례는 모두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일의 표징이 맞다고 맞받아치죠. 과거 유대인들의 할례가 의미하던 바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 신약시대 이후의 세례다. 이게 칼빈의 분명한 결론이죠. 그 제세례파들은 유대인들을 짐승과 같은 자들로 묘사하면서 하나님과 그들과 맺은 언약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멸망 속으로 사라져버렸다면 그들과 맺은 약속인 할례도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의 문자적인 표징일 뿐이고 그 약속은 지극히 세속적이다 이렇게 제세례파는 폄훼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행해진 할례는 전혀 신약의 세례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제세례파는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법과 의식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명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신앙의 규범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과 원리를 배워야 하듯이 구약의 모든 법과 제도가 오늘의 우리들의 신앙에서 뭘 의미하고 어떤 영적 유익이 있는지를 성도는 이것을 분명히 살펴야 합니다.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러면 안식일도 오늘에 이르러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 준수의 개념과 지금의 주일 성수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 결코 이게 바람직한 성경 해석이 될 수 없듯이 그 단면을 칼빈이 제세례파의 주장을 반박하고 공격하는 논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약속은 영적인 약속이었다. 칼빈은 할례가 문자적인 표징이었을 뿐이라면 그럼 세례 역시도 동일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분명히 세례와 할례가 동일한 것을 나타내고 있고 과거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었다면 이제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가 분명히 증명한 것이다 라고 이 구절을 주의합니다. 이 두 표징들의 약속들과 그것이 나타내는 바 그 신비가 일치한다. 전혀 다르다라는 제세례파의 주장과 달리 칼빈은 일치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모든 그 언약들은 모두 영적인 약속들이었고 또한 영생과 관련된 것으로 그 조상들은 이 약속들을 모두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내세의 삶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 마음을 다해서 그 삶을 사모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이 때때로 성경에 보면 족장들을 비롯해서 물질적인 많은 복을 받잖아요. 그 물질적인 은택들을 통해서 결국 영적인 내세의 영원한 약속에 대한 소망을 확증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절대로 칼빈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보는 관점에서 구약에 나타나는 거부들, 하나님을 신앙해서 아브라함부터 해서 복을 받았던 자들의 그 물질적인 복은 단지 내세의 영원한 약속들에 대한 그 소망을 확증하기 위한, 그 소망이 더 가시적으로 분명해지게 하기 위한 하나의 표징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 칼빈의 이 땅에서의 성도가 받는 물질적인 복에 대한 해석입니다. 근데 이런 차원에서 구약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을 오늘의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해석하지 않고 우리도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칼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는 이러한 교훈들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락을 약속하시면서 그 사랑의 가시적 증거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 생활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나안은요,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은 하나님이 영원한 복락을 약속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서의 그 가나안 땅이다. 이런 식의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칼빈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물질적, 지상적 약속은 모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들에게 영원한 육체적 죽음과 영혼의 부활의 상징으로서의 할례는 당연히 신약의 세례와 연결되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부활의 진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칼빈이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에 대한 약속 또한 세례와 동일하게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을 입은 것임을 영원히 약속받게 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따라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절대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라고 못을 박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수 있으면, 또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으면, 그것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미리 조금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누리면서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것으로,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삶을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찬란히 빛나고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물질적인 풍요를,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것들의 즐거움을 주신 이유인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 있는 것에 오늘도 목숨을 거는, 예, 그런 이제 신앙의 내용은 전혀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락을 약속하시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 목표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 어리석음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 가시적, 현세, 기복적, 물질적 축복, 그 이상을 절대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만이 우리가 받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이 갈미네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 자녀와 영적 자녀에 대해서, 제세례파는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들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그 믿음을 본받는 자들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그 믿음을 본받는 자를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부른다. 이 제세례파의 해석입니다. 구약의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의 교제 속으로 접붙여진 유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중생한 신약의 영적인 유아들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신약의 유아들에 대해서 그 영생과 중생의 유효적인 은혜가 임하는 그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실제적 할례의 영적 유익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제세례파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논리를 그들이 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이 뭐 진리와 전혀 다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논리로 할례와 세례의 영적인 연속성을 단절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은 그들의 착각일 수밖에 없다라고 칼빈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온 족속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해줄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신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것이고 그들도 동일한 이 약속의 상속자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강조하므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에만 해당되고 그것이 세례라는 개념으로 신약 이후에 모든 택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부정했던 제세례파의 이런 입장을 칼빈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육체적인 자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방인들까지 모두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칼빈은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칼빈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과 나라의 개념이 이제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로 확대됐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 그들만이 선민, 하나님의 택자,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들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신약 시대 이후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의 개념이 이방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나라와 열방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대됐듯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의 개념으로 역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의 이 개혁 신앙을 따라간 우리의 조상들이 영적인 계보 속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라고 우리가 믿듯이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선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으로 간주하고 그들과만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총의 상징으로 그들에게 할례가 주어진 것이다.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주인이심을 가르치신 것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로써 그들의 마음에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제 그 할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으로서의 세례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자의 개념이 모든 열방과 나라로 확대됐기 때문에 이제 그 선민 이스라엘의 개념은 구약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의 개념, 택자의 개념 속으로 다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세례는 여전히 유효한 구약의 할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구원의 인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이제 칼빈의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이후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음을 로마서 4장 10절에서 12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의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지금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기들만 택자라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을 버려지 취급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안식일 같은 때 이방인들과 옷깃을 스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이스라엘에 있는 주위시들입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지 않은 믿음으로 인친 이방인이든지 그들 모두는 존귀에 있어서 동등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생하는 자녀로 인침을 받은 표징이 이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동일한 구원의 확증으로서 세례로 이것이 대체되었으므로 이제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것이다. 칼빈이 명쾌하게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할례받은 자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특권은 뭐냐? 14번째로 로마서 9장 7절에서 사도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오. 약속의 자녀들만 그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이런 가르침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녀라는 것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가 말한 의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너희들이 저절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에서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과 에서 역시 분명히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선물을 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는 이것을 의미하는데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그 이유로 영생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이것을 경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로마서에 조금 더 나가면 어떤 논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맺으신 언약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언약의 상속자들이지만 그들이 완전히 하늘의 복에서 영생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고 잠시 그들이 감사치 않는 완고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칭하고 있죠. 오늘날 복음이 이스라엘보다 이방의 나라들, 더욱 이방의 나라에서 활짝 꽃을 피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이 같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받은 모든 나라들 가운데 그들의 그 장자의 특권을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사치 않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제껴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온 이방의 복음이 다 전해지고 그들의 택자의 수가 다 채워지기 전까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아주 두드러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대거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땅밟기 다 같은 그런 개념인 거고. 예. 아, 오늘날 복음이 이스라엘보다 이방의 나라들에서 더 활짝 꽃을 핀게 된 것은 예.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원나무 가지 같은 자들이고 우리는 접붙여진 존재들에 지나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멀어진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니까 다시 이제 이방인들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는 원 가지가 아니야. 너희들은 접붙여진 존재야. 그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될 것 같느냐?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고를 하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유대인들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모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느 한 시점에서 급격하게 일어난다고 보지 않고 지금 유대인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메시아닉 주들이 계속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뭐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이 회심하는 이런 역사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뭐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약속의 문자적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의 긍휼하심으로 받아들이기를 기뻐하셨고, 그 긍휼하심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그것을 할례로 인치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조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이 언약의 복을 우리가 누린다면,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부모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됨은 유아 때 그 부모의 언약의 보증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분됨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이다. 칼빈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은 유아들은 말씀을 통한 중생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영적 유아들을 예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제세례파의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칼빈은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언약의 약속은 할례가 실제적인 것만큼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도 매우 실제적이고 유효하고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유아들에게 행해진 할례를 사도는 신약적 개념으로 언약의 자손이며 상속자들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할례의 개념을 그렇게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증거로 이해하고 분명히 해석하고 있는데도 할례와 세례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오류가, 진리에 대한 오류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세례파의 주장처럼 예표에 지나지 않다. No, 실제라는 거지. 실제 예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와 할례의 차이에 대한 주장을 반박을 합니다. 자, 처음 앞에서 밝힌 대로 제세례파는 할례와 세례는 분명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세례는 영적 싸움의 첫날에 시행하는 것이고 할례는 육체를 죽이는 일이 끝난 제8일에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래서 할례는 육체를 죽이는 일을 예표하고 세례는 장사를 지내는 일이다라고 표현하는 이 모순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싸움의 첫날에 죽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세례가 장례를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으니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설명을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합니까? 미친 망상이다. 여기서도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한 미친 망상이다. 세례도 할례도 모두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영적인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할례를 따르는 것이라면 할례를 행할 수 없는 여인들은 그럼 세례를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면 할례를 받지 않은 여성들도 그의 남편들이 할례를 받은 것을 통해 할례의 동반자로서의 그 은택을 입는 것이 마땅하듯이 세례를 여성에게 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칼빈이 이렇게 멋지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이 모두가 유아 세례의 기원으로서의 구약의 할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성인이 되어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제세례파에 대한 칼빈의 반박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 강요 거의 뭐 이제 한 5년에 걸쳐서 기독교 강요를 공부해 오시면서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논리를 전개할 때 독특한 방식을 취하잖아요. 로마 카톨릭과 종교개혁 이후의 제세례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경과 벗어난 다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게 철저하게 논쟁과 변론을 가지고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그릇된 주장들을 바로잡으면서 올바른 신앙으로 후대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 안에서 모든 교부들의 오류부터 시작해서 캐톨릭, 제세례파 조목조목 다 그것들을 건드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으로 후대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그 결과물을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 작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아니면 우리의 칼빈 이후에 우리의 선조들이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캐톨릭으로부터 개신교의 신학을 분리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손을 본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근한 500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그 혜택을 개혁된 교회들이 고스란히 누리고 있는 거죠. 이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어떠한 사안들을 캐톨릭의 잘못된 신학을 비롯한 여러 뭐 세례와 성만찬에 있어서의 이런 모든 오류들을 바로잡으면서 이 모든 것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이렇게 규명할 수 있는 이런 유익을 지금 우리가 얻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학함의 목적은 우리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유포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 바로 세우고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겁니다. 목사든 신학자든 때때로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바른 교리를 가르쳐서 모든 무지와 오해에서 건져내는 일에, 그리고 무지함 속에서 행해오던 모든 그릇된 기형적 신앙을 바로 잡는 일에 칼빈의 후예인 이 개혁교회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개혁신앙의 전통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사명이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적인 올바른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제세례파의 오류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해서 명쾌하게 설명하면서 할례와 세례가 갖는 동질적 영적인 유익을, 그 혜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오전과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